성경 말씀 사도행전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한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한계에 갇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한계에 갇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오늘은 초대교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들은 분명 믿음의 선배님들이었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또 성령의 불도 경험했던 아주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면 이들에게 한계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 선교, 세계 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늘 제12회 하나 선교대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중남미 40일 훈련 앞두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선교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보여주시는 장입니다. 이방인인 고넬료를 준비시키시고 동시에 유대인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장면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자기 환상입니다. 세 번이나 베드로에게 보이셨죠. 거기는 유대인 율법에 따라서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죠.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래서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거절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음식을 입에 댈 수 없다 말합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와 이 당시 유대인들 또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옛 율법과 전통에 머물러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장면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끗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결국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러 갔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놀랍게도 고넬료와 그의 집안에 성령이 임했죠.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경험했던 그 경험을 똑같이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도 똑같이 구원한다는 그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여전히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강하게 있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분명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갇혀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를 환영한 것이 아니라 질책합니다. 어떻게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셨느냐.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상태였죠. 성령께서 이방인에게 임하신 놀라운 사건을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감사하기보다는 율법적 기준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베드로도 말합니다. 아니, 내가 가려고 간 것이 아니라 환상을 보았는데 어쩌고 저쩌고. 성령께서 어떻게 고넬료의 집에 임하셨는지 핑계하듯이 변명하듯이 말씀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말한 대답이 오늘 읽은 본문 구절입니다. 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하지만 이 고백은 진심으로 이방 선교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는 그런 열린 마음으로 하는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수동적으로 인정했을 뿐 적극적으로 이방 선교를 계획하거나 추진하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유대 중심적인 신앙에 머물게 됩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의 한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한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 지역에서 선교를 활발하게 하게 됩니다. 이때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몇몇 사람들이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하지 않겠냐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이 번져서 결국 사도들과 장로님들이 모입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공회까지 열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5장 내용이죠. 이 회의의 핵심 논쟁은 이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전혀 다른 내용이죠. 이때 베드로는 다시 한번 고넬료 사건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과 우리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으셨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조상도 능히 메지 못했던 멍에를 이방인에게 지울 수 있겠느냐. 그래서 마침내 교회는 결정하죠. 이방인들에게 할례나 율법 중수를 강요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몇 가지 기본적인 것들만 좀 지키자라고 권면하게 되죠.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이방 선교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는데도 교회는 논쟁을 하고 머뭇거리고 또 조건을 달았죠. 사실상 베드로의 종적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기록한 것이죠.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 아주 소중한 편지였습니다. 누가복음에 의사로서 치유 관점으로 예수님의 행적들을 낱낱이 써서 보고합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잘 아는 1절 말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썼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이후에 사도들의 이 행전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이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다시 말해 의사 누가는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동고동락했고 그 이후에 사역을 이어갔는지 똑똑히 본 자죠. 그래서 2장부터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고 베드로가 앉은뱅이를 일으키고 베드로가 법정에 잡혀가고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도 다 기록하죠. 당시에 베드로의 그림자만 닿아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칭송하고 따랐겠죠. 그런데 이 의사 누가는 이 기점으로 이제 베드로의 행적이 아닌 바울과 안디옥 교회의 행적을 중심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죠.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분명히 신실한 공동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했죠. 교회의 중심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그리고 이후 안디옥에서 지중해 세계로 넘어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좁게 만들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교회는 이 대구 상인동에 머물러 있지 않는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새로운 사명을 향해서 우리 후대들을 놓고 정말 과감하게 나가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237 5천 종족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도 우리 하나교회는 우리 하나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닙니다. 대구 경북을 위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237과 5천 종족을 향한 교회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우리 후대들이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 선대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모습을 결론으로 맺고자 합니다. 10장 25절을 보면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리며 절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당시 베드로를 향한 이 사람들의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죠.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28절에 내가 유대인인데 이방인인 너와 교제하고 가까이 지내는 것이 법에 어긋나는 것을 너도 알지 않느냐 이런 고백을 해요. 예, 그렇죠. 같은 사람이다 해놓고는 나는 유대인이고 너는 이방인인데 내가 너와 만나는 것이 법에 어긋나는 것을 너도 알고 있지 않냐.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않고 내가 여기 왔다. 그래 무슨 일로 나를 불렀냐라고 해요. 한마디로 너는 속되고 깨끗하지 않지 않냐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이달리아 부대 백부장 고넬료의 대답입니다. 참 잘 왔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33절 말씀이죠.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있었죠. 주께서 당신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다 여기 모여있다. 누가 유대인이고 누가 이방인입니까? 누가 말씀을 전하는 자고 누가 말씀을 받아야 되는 자입니까? 중남미 40일 훈련이 시작되죠. 또 많은 다민족들이 이 하나교회를 거쳐갔고 또 올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복음을 먼저 받았다는 이유로 한국어로 한국어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혹시 다민족이나 찾아오는 이방인들에게 해외 사명자들에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참 내 수고로 네게 나눠준다. 절대로 그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에게도 정말 먼저 받은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귀하게 다루고 귀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키워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나님께서 겨우 이방인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다 주셨죠. 몸된 교회로 삼으셨죠. 19절 말씀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때에 스데반의 환란으로 일어난 자들이 흩어진 자들이 교회의 시간표가 안디옥으로 넘어가는 그 마지막 구절입니다. 오늘 제12회 하나 선교대회를 통해서 그리고 이어지는 중남미 40일 훈련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우리 하나교회가 온전히 쓰임받고 내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